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감옥 수감 중 사망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7일 나발리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묻는 AFP에 이는 러시아 내정의 문제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교정 당국은 지난 16일 나발리가 수감 중이던 야말로 네네츠 지역 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일의 배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나발리의 죽음은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정권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 등 서방이 나발리의 죽음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고 완전히 극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재 전장에서의 우크라이나 군 무기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이것이 러시아군의 입장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 이틀째 연설에서 더 많은 서방 지원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 대포와 장거리 무기 등의 무기 부족 상황은 푸틴이 현 전쟁의 강도에 적응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거듭되는 민주주의의 자기 세력 약화는 우리 공동의 결의를 약화시킨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우크라이나에 물어보지 말라면서 왜 푸틴이 계속 전쟁을 이어갈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패키지와 방공 무기를 보내는 것이 우방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이 자산 부풀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에 3억 달러대의 벌금을 낼 것을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호텔과 골프장, 기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면서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앤고런 판사는 16일 열린 재판에서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총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앤고런 판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3년 동안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앤고런 판사는 부정직하고 그리고 제임스 법무장관은 부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선거 개입이자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완전히 엉터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엘리제궁을 찾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안보 협정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 체결된 안보 협정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이번 협정에 따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에 더해서 올해 최대 30억 유로를 지원하게 됩니다. 엘리제궁은 프랑스가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국가 방어 능력을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상호 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현대 국방 분야 개발과 향후 나토에 가입하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 앞서 독일도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프랑스 방문에 앞서 독일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11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안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이 17일 차세대 대형 로켓인 H3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17일 오전 9시 22분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2호기를 발사했습니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로켓의 두 번째 단계 엔진 연소가 완료됐다고 확인하며 로켓이 계획한 대로 궤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H3 발사는 지난해 로켓 발사 실패 이후에 약 1년 만에 재도전해서 성공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3월에 발사된 H3 1호기는 엔진 점화 장치 이상으로 실패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사회관계망 X를 통해서 우주 분야에서 놀라운 성취를 볼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이번 로켓 발사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H3는 20년 전 모델인 H2A 로켓에 대체하는 차세대 대형 로켓으로 길이는 63m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이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거쳐 2021년 미 연방 하원의원에 오른 미셸 박스틸 의원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투표날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예비선거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예비선거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날 저녁. 공화당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한 곳에 모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본선거 진출의 티켓을 거머쥘 중요한 투표인 만큼 모두들 가슴 졸이며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캘리포니아주는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뉴욕주와 함께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7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33대 주지사를 역임했고 38대 아놀드 슈왈제네거 등 46년 동안 32년을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직했을 만큼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던 곳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당선 등 진보적으로 정치 지향이 바뀌면서 캘리포니아도 민주당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오렌지 카운티는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인 만큼 후보들의 승리를 예상하는 축제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녀가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인 미셸 박스틸 위원. 그녀의 이름 앞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공화당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Oh, 당신에게 경쟁자가 없어요. 해내셨어요.
네, 당선이에요. 경쟁자가 두 명이 있었지만 큰 걱정은 안 했어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재선 도전에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한 그녀의 얼굴은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65% 표를 받았어요. 저는 당선 확정이에요. 다른 후보 선거 행사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내가 당신이 이길 거라 말했죠?
미셸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어요. 제 선거구에 한인들이 천 가구 정도 되는데 의원님께서 전화 마케팅을 지원해 주셨어요.
이제 에이션들이 좀 더 나가야 되는데 타월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영김 연방 하원 의원 출마 후보를 찾아간 미셸 박 의원. 연방 하원 의원 자리는 90년도 김창준 씨 이후 26년간 한 명의 한인도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10여 명의 타민족 아시안 연방 하원 의원들이 당선되어 중요한 직위에서 그들의 정치적 힘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
지금 그 이미그레이션 이슈라든지 이런 모든 거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슈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역할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카운티 슈퍼바이저란 직책은 한국인들에겐 생소한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격에 해당하는 높은 직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5명의 슈퍼바이저를 선출직으로 뽑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측정될지 몰라서 작년 예산을 비교해서 매년 인상된 흐름을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한국 가서 슈퍼바이저라니까 어느 마켓에서 일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슈퍼바이저라는 거는 이제 저희 그 안에 34개의 시가 있어요. 주의 주지사가 하는 거, 시의 시장이 하는 그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에는 이 포지션이 없더라고요. 4년의 term이 있고 두 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명이 elected 되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미국 전체에서 여섯 번째로 큰 행정구역이고 인구 320만 명에 한해 예산은 68억 달러로 한화로 7조에 이릅니다. 미셸 박 위원은 2014년 한인 최초로 슈퍼바이저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방대한 카운티의 예산과 행정을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Has a definite philosophy, a political philosophy.
박 의원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치 철학은 세금으로 거둬진 공공 자금 사용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함이에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그 돈을 정말 잘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Okay, then let's go over the
Cal Optimo right now. What is this? 현모양처를 꿈꾸던 그녀가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미국의 한인 동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1992년 발생한 4.29 폭동 사태였습니다.
지난밤 코리아타운은 마치 유령의 도시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 잔해가 그대로 일부 지역에는 널리어 있습니다.
모두가 총으로 무장을 하고 밤낮으로 자신들의 상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생을 읽어놓은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LA 한인타운은 끔찍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백인 경찰과 흑인들의 갈등을 잠재우는데 엉뚱하게도 한인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뭐 불릴러고 총 쏘고 뭐 완전 전쟁터였죠 그 당시. 무정부 상태죠 한마디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남천 지키다가 이제 저희 경비원이 총을 맞고 죽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 차에 벌써 총알이 여러 개 벌써 박혔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 와가지고 한 5, 6년 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랬는 내 모든 것을 번아웃 시키니까 그 어떤 분노, 좌절감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믿었던 정치인도 경찰들도 그 누구도 한인들을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4.29 폭동 사태의 긴박성을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라디오 코리아의 최영우 앵커.
이제 전화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이 계속 전화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어디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디와 어디에 있는 리코스토어입니다. 어떻게 되어 이 상황이 뭡니까? 제가 여기 지금 저 옆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그 옆집이 지금 한국분인데 이분은 안 계시네요. 미리 들어가셨어요. 거기가 뭡니까? 그러고 뭐뭐뭐라는 옷집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그 옷집 주인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쪽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러니 빨리 저 가셔서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세라믹 안에 옷가게, 자니스 옷가게에 지금 난동자들이 그 침입해갖고요. 물건을 다 꺼내오고 있고요.
네.
바로 옆에서 그 굉장히 불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어디요?
그 붙어있는 건물인데요.
그거 어떻게 드디어 소방차가 갈 수가 없나요?
현재까지는 소방차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다른 지역을 또 커버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거기다 목매 달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비극이죠. 비극이죠. 방송을 하면서 뭐 계속해서 우니까 방송하는 사람도 같이 울게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그것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파워도 없었고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파워도 아주 위협했고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려면은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건 바로 정치력이구나 라는 것을 전부 알았다는 게 바로 그 4.19 폭동 때였어요.
4.19 폭동이 일어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일하던 일터라든지 자기네 빌딩이라든지 그게 다 타고 이러는데 나와서 자기 걸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키는 거를 미디어에서 완전히 무슨 한국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로 이렇게 결국은 한국 그 커뮤니티를 완전히 그 그러니까 abandon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미셸 박 위원은 당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몇몇 정치인들에게 한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막 흥분을 해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미디어에 나가서 메인 미디어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 이러고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는 그녀는 그 길로 1993년 LA 시장에 출마한 리처든 리오든 선거 캠프로 들어가 일을 시작으로 LA 소방국과 LA 공항, 아동복지국의 정책 자문인에 전격 발탁되면서 정치인의 이력을 착실하게 쌓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8년간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위원을 지내면서 영어에 미숙한 한인들을 위해서 한글로 제작된 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억울한 동포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중요 안건과 예산을 심의하는 카운티 미팅이 있는 날.
안건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다 이제 괜찮다고 하다가도 다섯 명이 다 선거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긴장되는 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제가 밀고 나가고 싶은 거 밀고 나가고. First or you want me to go first? Ethan's here. John Wayne Day. John Wayne.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존 웨인의 날이라 에던 씨가 와 있는데요.
Oh, okay.
Okay? 괜찮죠?
그럼 3년 되면서 많이 이제 친해져서 처음에 6개월은 서로 알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Okay, good morning. Welcome to the presentation portion of the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meeting.
안녕하세요.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제일 그러니까 시급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홈리스 이슈인데요.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오렌지 카운티 한 3배 정도 돼요, 인구가. 근데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홈리스 피플이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금 4,792명이 있어요.
특히 마약 중독과 에이즈에 걸린 노숙자들이 사용 후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주사바늘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This January, the city of Santa Ana chose not to renew the needle exchange permit.
올해 1월부터 산타하나시는 수많은 주사기가 공공장소와 도서관 책꽂이에서 발견되어서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렌지 카운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주사기보다 먼저라는 걸 캘리포니아 보건국에 알립니다.
올해 결혼 37년 차인 두 부부.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션 씨는 부인이 정치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모든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Oh, the very first time was 2006, and I thought it was a terrible idea.
아내가 2006년도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정치는 거칠고 험하기 때문이죠. 미셸은 독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강하죠. 선거도 잘했어요.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everything is, you know, really stagnant. Everyone's fighting.
현재 정치 환경은 모든 것이 정체돼 있고 서로가 싸우고 양보가 없어요. 엄마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점을 찾고 또한 좋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세요. 전 그런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요. 직접 백악관으로 달려가 카운티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을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 평가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숨기는 것도 많고 또 안 해야 될 말 안 하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 뱉어놓고 딜리버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명이 그러니까 이북에서 그 릴리스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에게 리더십상을 수여하는 행사장.
여러분은 봉사할 뿐만 아니라 같이 성장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힘을 키워야 더 이상의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던 미셸 박 의원. 권익신장은 결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정치인 수업.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여기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정치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녀는 지금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으로 가야 되는데 2020년에 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코리안 아메리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리아랑 미국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모두에게나 친절하고 누구든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거든요.
첫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상당히 강하신 분이고 이민 1세 중에서는 선출직으로서는 최고위직에 올랐는 줄 아는데 우리 똑같은 이민 1세로서 그 어떤 성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똑같은 기쁨을 누리죠.
저희들이 기꺼이 도와서 이제 한인사회를 잘 알리고 미셸이 이제 연방정부로 가서 좀 더 그 넓은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침에요. 남편보다 한 시간 먼저 일어나요. 브렉퍼스트 만들어주고 주말에 바지 데려주고요. 저 살림도 되게 잘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노력하는 엄마, 노력하는 부인.
정치인이기 전에 성실한 엄마이고 싶은 그녀. 하지만 사회의 불의와는 당당히 맞서는 강한 정치인. 그녀의 이름은 철의 여인. 미셸 박 스테일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거쳐 2021년 미 연방 하원의원에 오른 미셸 박 스틸 의원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2011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영생 씨.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새로운 제2의 삶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왔는데요. 사실 그녀는 북한에서 자기 직업에 사명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꼈던 강의 선전자였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북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김부자 위대성 선전 강의를 했어요. 해설 강의. 그러니까 군국기관의 선전부 소속 관하에 있는 위대성 강의 선전자였죠. 그 일을 하면서 사실 조금 좀 잘 살았어요.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94년도부터 나라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95년까지는 저희는 당의 목소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반 분들은 배급을 못 줘도 저희는 양정사업소 그 뒷골목으로 해서 군당 책임비서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와서 배급을 탔어요. 근데 96년부터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딱 그게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저는 그때 당시 너무 당황한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당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가 무너진 건데요. 집을 떠나 오랜 시간 각지를 돌며 해설 강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영생 씨는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시간도 없었죠.
저는 한 달에 15일 기간은 그 강의 제강을 준비해야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강의 제강 한 15분짜리 하고 또 저희가 그 지금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그 현황에 대한 거, 정세에 대한 걸 더 첨부해서 강의 제강을 한 보름 준비해요. 준비해가지고 그걸 당연에 들어가서 선전비서랑 책임비서랑 앞에서 리허설을 해서 이 사람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 완전 무결하게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보름은 그냥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농촌, 공장 이런 거 할 것 없이 그 돌다 나면 한 달 동안 돌다 나면 집에 오면요 정말 이제 피곤해. 제가 애 둘이었는데 한 번도 제가 기저귀 한번 잘 못 갈아봤어요. 또 거기서는 제가 일하는 그 궁지하고 자부심이란 게 있어. 명예가 있고 우선 그 위대성 선전 강의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분들은 그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군에서 딱 세 명, 네 명 그래서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 궁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뭐 위대성 선전 강의를 하니까 책으로 수령님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김부자에 대한 그 강의를 하는 거니까 너무 진짜 저 이상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하지만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영생 씨가 긍지를 느꼈던 강의 일도 끊겼고요. 그렇게 생계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96년도에 딱 들었으니까 배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아이 둘이 있으니까 뭐 식량 구입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는 거 뭐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신이 주라는 대로 갔어요. 할 줄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미 전에 그런 뭐 생활고에 뛰어들었으면 제가 무슨 경험이라도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딱 끊어놓으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어서 누구 보고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본다고 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서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처음으로 모르고 그냥 갔어요. 뭐 돈 조금 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뭐 차 타는 게 우리 거기는 차가 평양 신의주 무슨 신의주 뭐 무슨 행 이런 행들이 한 일주일 막 보름 이렇게 가요. 가다 서고 가다 서고 가다 서고 가다 나니까 집에서 떠난 지는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한 열흘 만에 신의주라는 데 도착했어요.
그렇게 영생 씨는 자녀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무작정 신의주로 떠났습니다.
근데 신의주는 제가 사람 고장은 아니고요. 거기 우리가 강사 해이람 좀 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의주라는 데 어떤 데라는 건 대충 알고 갔죠. 국하고 중국하고 딱 이렇게 경계가 있으니까 압록강 사이 두고 중국하고 그 신의주거든요. 그하고 그때는 그 중국에서 김정일이 그 선물에 대한 건 중국에서 맹땅 그 신의주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신의주라는 게 어쨌든 이렇게 개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한 70까지 지팽이 짓는 사람들까지 전국 각지에서 거기 다 몰려왔더라고요. 근데 한 열흘 만에 거기에 신의주에 도착해서 탁 내려보니까 뭐 돈 몇 푼 조금 이렇게 준비해 갖고 갔던 것도 어떻게 건사하는 줄도 몰라서 그냥 주머니에 엿댔어요. 근데 주머니 이렇게 다 이렇게 면도칼로 다 째고 그 돈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거기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큰맘 먹고 떠난 길에서 영생 씨는 그만 이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열흘 만에 신의주에 도착했지만 영생 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녀는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탈북민 영생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부의 명문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컬럼비아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 맨해튼에 자리 잡고 있는 사립종합대학입니다. 보통 컬럼비아 대학교라고 불리지만 공식 학교 명칭은 뉴욕시 소재 컬럼비아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학교 이름에 뉴욕시에 있는 대학교라고 떡하니 내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1746년 뉴저지주의 영국 국왕의 칙령으로 프린스턴 대학교가 설립되네요. 바로 이후가 뉴욕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당시 식민지 대륙에 있는 여러 주들과 서로 이해가 다른 많은 단체들 간에 프린스턴 대학교 다음에 국왕의 칙령을 받아 세워질 대학을 유치하려고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뉴욕주에 속한 뉴욕시에 종교를 초월해서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영국 국교인 성공의 교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렸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뉴욕시가 선정돼 1754년에 영국 국교의 신앙의 뿌리를 둔 킹스 칼리지, 즉 국왕의 대학이라는 이름의 대학이 설립됐습니다.
네, 이 킹스 칼리지가 바로 오늘날 컬럼비아 대학교의 전신인데요. 왕의 대학교였다는 걸 보여주듯이 지금도 컬럼비아 대학교의 상징은 영국 국왕의 왕관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가 킹스 칼리지에서 오늘날의 이름을 갖게 된 건 미국의 독립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 말입니다.
당시 킹스 칼리지는 미국 독립전쟁의 여파로 8년간 폐쇄되었다가 1784년에 다시 학교 문을 여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공식 명칭이 District of Columbia인 것처럼 컬럼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개척자의 정신의 의미로 독립의 열정이 분업했던 미국 13개 주에서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킹스 칼리지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784년 다시 개교하면서 독립의 애국적인 열정을 상징하기 위해서 대학의 이름을 컬럼비아 칼리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독립전쟁을 통해 각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흡수하면서 종교기관과의 유대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순수 학문만을 추구하는 대학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1767년 미국에서는 최초로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의과 대학원을 설립했는데요. 컬럼비아 대학교가 종합대학의 틀을 갖추면서 근대화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후반이라고 하네요.
1858년에 컬럼비아 법과대학원, 1864년에 지금의 컬럼비아 공과대학 전신인 미국 최초로 광산학을 다뤘던 광산대학이 개설됐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모든 종류의 광물질의 최대 소비국이자 또한 석탄, 아연, 철광, 구리와 같은 광산 자원의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역분의 역할을 했던 광산대학의 위상을 다시 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특히 1890년에 세스 로우 박사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지금까지는 소규모 단과대학 차원 안에서 개각기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던 시학 단과대학들을 하나의 종합대학 울타리 안에 통합시키는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1891년에는 의과대학, 1893년에는 사범대학이 차례로 합병됐습니다. 그러면서 1896년에 대학의 이름을 콜롬비아 칼리지아에서 뉴욕시에 소재한 콜롬비아 대학교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콜롬비아 대학교 학사 정책 한번 알아보죠. 예, 콜롬비아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독특한 학사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네. 종합대학에서 학부는 대개 하나인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콜롬비아는 4년제 학부대학이 3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콜롬비아 대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개념의 인문계열 학부인 콜롬비아 칼리지가 있고요. 둘째, 콜롬비아 칼리지와 별대로 신입생 지원을 받는 콜롬비아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학부 과정으로 일반학 대학학부 과정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반학 대학학부는 전통적인 대학학부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고 하네요.
네, 일반학 학부 이 단과대학은 대학 재학 중 적어도 1년 이상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학부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으로요. 파트타임 또한 풀타임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 대학 지원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 중 어떠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대학 환경에서 공부하지만 개인의 사정상 주어진 시간 안에 학업을 마칠 수 없는 모든 학생들에게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부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학사 정책, 또 학생들의 생활 모습 등 재밌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패션 잡지가 주목하고 있는 유행을 살펴볼 텐데요. 일명 너드 패션, 너드 룩이라고 불리는 옷차림입니다. 긱 쉬크 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너드라는 영어 단어는 어떤 한 분야의 특출난 열정과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성이 부족하고 옷맵시 감각이 없는 왠지 고지식해 보이는 사람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속옷인데요. 자, 따분한 사람, 괴짜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유명 패션 디자이너에 의해서 독특한 개성을 갖춘 캐릭터와 유행으로 발전했었는데요. 패션계에서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너드룩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갤럽이 최근 여성 건강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패션 정보를 들고 나오셨어요.
네. 자, 아마도 뭐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패션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그 너드 패션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청취자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공부벌레 패션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오, 괜찮네요.
그쵸.
네,
네. 네. 요즘 유행에 그 민감한 패션 피플, 일명 페피라고 하잖아요.
네.
페피들은 꼭 한번 따라해본다는 옷차림인데 긱 쉬크 패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용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과학, 기술, 문화 소식을 전하는 매체입니다. How Stuff Works에 따르면은 1990년대에는 이 기기라는 단어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뭐 컴퓨터라든지 기술에 매우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속어였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분야에 아주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기기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어가 패션 업계와 만나면서 기익 시크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기계 그 괴짜 이미지를 현대적이고 또 멋스럽게 바꿔서 전통적으로 괴짜로 여겨지던 아이템들을 아주 세련된 패션 요소로 재해석하게 했습니다.
네.
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패션 브랜드죠. 구찌가 이 기익 시크 추세를 대표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술이나 판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고급 패션에 통합함으로써 이 추세를 선도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지금 이 같은 추세는 기술과 판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 애정을 패션을 통해서 표현하려는 대중들한테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뭐 30대, 40대, 뭐 10대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그 틱톡 같은 SNS에 이런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자, 한국의 가수죠. 세계적인 가수 블랙핑크의 로제가 그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뿔테 안경 쓰고 스웨터 입고 머리를 또 양갈래로 따은 사진을 올리면서 여러분 기익시크의 패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까미의 샤리유, 벨라 하디드 같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여성 연예인들의 기익시크 패션이나 잡지나 또 파파라치가 찍은 몰래 카메라 사진 등을 통해서 이 기익시크라는 것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몇 가지 아이템, 패션 아이템을 언급하셨는데
네.
이 너드 룩에 또 필수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빠질 수 없는 요소들.
이 패션의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이 바로 뿔테 안경인데요.
네.
뭐 책을 많이 읽느라 눈이 나빠진 그 공부벌레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이 뿔테 안경에 뭐 여러 가지 옷들, 뭐 일정하고 반복되는 무늬의 그래픽 셔츠라든지 스웨터, 조끼 등을 입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너드 룩을 어떻게 입으면 될지 패션 전문가들의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한국의 여성 패션 전문 잡지 W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잡지에 소개하는 몇 가지 예를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 아하 하시겠지만 일단 라디오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너드 룩, 기익 시크 룩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딱 달라붙는 정장 차림의 오피스 룩, 사무실에 출근할 때 입는 옷차림 또는 이 고등학교 교복에서 착안한 아주 촌스러운 빈티지 옷차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잡지에 실린 미국의 유명 모델인 벨라 하디드는 아주 짧은 체크무늬 미니스커트에 지퍼가 달려있는 꽉 끼는 상의를 입었는데요. 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학생들이 신고 다니는 발목 위로 올라오는 양말.
흰색 양말.
예, 그렇죠. 구두. 그리고 뿔테 안경입니다.
네.
이 학생 같은 옷차림인데 여기에 여성미를 더해서 유명 모델이 이 너드 룩 어떻게 입는지 보여준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약간 촌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잘 입으면 상당히 멋스러운 너드 룩도 있습니다. 긴 겨울 코트를 입은 미국의 그 유명한 패션 모델인 페이지 레이플러의 사진을 역시 그 잡지 W가 실었는데요. 역시 뿔테 안경이 있습니다. 머리에 달라붙는 털모자인 비니를 썼고요.
네.
긴 머리를 뒤로 내려뜨렸는데 손에는 자꾸 촌스러워 보이는 빈티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바지에 그 투박한 모양의 검은색 구두까지 갖춰서 아주 멋스럽게, 멋스럽게 너드룩을 소화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촌스러운 옷이나 액세서리를 말씀하신 대로 멋스럽게, 감각 그렇죠. 있게 착용하는 게 관건이네요.
예. 촌스러운 아이템을 어떻게 멋스럽게 입나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정말 감각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이런 유명 모델의 옷차림을 따라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오피스룩,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 여성이 입을 만한 옷인데요. 체형이 그대로 드러내는 그 치마 정장이 대표적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뿔테 안경 쓰면은 완벽한 또 하나의 너드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남성들 사이에도 유행한다던데요. 남성들은 어떻게 입나요?
예, 남성의 너드룩. 기익시크 옷차림을 여성들도 뭐 응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남성 의류 회사인 조세이 뱅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너드룩 기익시크 옷차림에 대해서 옛날에는 촌스러웠던 것을 아주 멋지게 만드는 패션 유행이라고 요약을 했고요. 몇 가지 옷차림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체크나 다양한 무늬의 셔츠를 입고 카디건을 걸친 후에 코듀로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코르덴 바지, 골덴 바지라고 하셨죠.
그렇죠.
예, 네. 예, 그 바지를 입고 뿔테 안경에 멜빵 그리고 나비 넥타이까지 매는 겁니다. 네. 이러면 완벽한 기시크 룩을 90% 연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답니다.
오, 10%가 빠지네요. 아, 양말이 되겠네요.
자, 양말을 신으시고요. 아주 고풍스러운 테니스 운동화나 뭐 끈이나 지퍼가 없는 아주 편안한 신발입니다. 슬립온이라는 걸 신으면 완성입니다.
네.
이게 무슨 패션이야 하실 어르신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조세이뱅크 회사에서는 오래전에는 괴짜라고 놀래됐다면 이제 사과를 해야 됩니다라고도 했습니다. 덕분에 네. 멋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유머 있게 이런 옷차림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올 봄에 기시크 룩으로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들 좀 미리 장만하셔서 패션 스타가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뿔테 안경 사러 갈까요?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성의 건강에 관해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여성 건강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건강관리 전문업체입니다. 홀로직과 갤럽이 조사한 홀로직 글로벌 여성건강지수입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전 세계 140여 개 나라 15살 이상의 여성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네.
이번 조사는 여성의 신체, 정신건강, 정서 그리고 안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전 세계 여성의 삶이 질적으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또는 나빠졌는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 신체 건강에 관한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자, 이 자료에 따르면요. 수십억 명의 여성이 그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율은 곧 여성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라든지 환경 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부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갤럽은 매년 수백만 명의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에 대한 검사 비율이 낮다면서 대부분 여성은 지난 12개월 동안 암이나 당뇨병, 고혈압, 성병, 감염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연령대에 속하는 여성을 포함해서 수십억 명의 여성들이 지난 3년 연속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검사,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반면에 고혈압 검사 비율은 2022년에 약간 증가했습니다. 36%의 여성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고혈압 검사는 받았다고 답을 했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첫 해인 그 33%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거랍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거의 20억 명의 여성이 건강검진 받지 않았고요. 이 중에 5억 명 이상은 연례 검진을 권장하는 이 40살 이상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종종 다뤘는데요. 암 검사 비율은 어떨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암 검사 비율은 팬데믹이 한창일 때보다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모든 유형의 암 검사를 받은 여성이 11%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 여성의 89%가 많은 국가에서 그 여성 사망률 1위인 유방암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유방암과 대장암의 평균 위험도가 높은 연령대가 40대입니다. 40살에서 49살 여성인데요. 이 여성들의 암 검사 비율은 3차 연도에 세 번째 연도에 11%에 불과해서 1차 연도 때의 17%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2차 네. 연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만성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인데요.
네.
이 당뇨병에 대한 검사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당뇨병 검사 받은 여성이 전체 19%였는데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자, 최선의 예방책이 조기 발견이고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텐데요. 그럼 정신건강이 정서적인 측면은 어땠을까요?
자, 조사를 해보니까요. 3년 전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슬픔, 분노, 걱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명 중에 4명은 바로 전날 걱정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10명 중 3명은 슬픔, 4명 중 1명은 분노를 경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뭐 팬데믹 영향도 있었겠죠.
네. 사실 팬데믹 이전에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여성이 크게 늘었었지만 코로나 기간에 더 나빠졌습니다.
네.
다만 이 스트레스에 관한 답변은 조사 첫 해와 동일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남녀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할 확률이 계속해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매일 슬픔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20%가 더 높습니다.
네. 그런데 건강 문제뿐 아니라 또 안전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자, 15살에서 24살 사이의 젊은 여성 3명 중에 1명 이상, 그러니까 34%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구촌 여성 중 약 10억 명에 해당합니다.
네. 자, 생계를 위한 식량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졌네요.
네. 거의 10억 명의 여성들이 여전히 필요한 식량을 구매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조사 결과의 영향, 의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자, 홀로직과 갤럽이 이 조사를 실시한 취지를 설명해드리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기관은 전 세계 여성 건강에 대한 보다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에 아주 긴급한 필요성을 알아보고 또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기관의 조사 결과가 유엔의 조사하고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갤럽은 최근 유엔의 그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진전 상황을 조사한 그 성별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성 건강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 지도자, 국가 차원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조사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여행시 멋지고 맛지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상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와인 메이커로 나파밸리의 명성만큼이나 이곳에서 와인 메이커로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그녀는 미국 유학생활 중 우연히 접한 와인의 매력에 푹 빠져 아예 와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또 성악가로 올해로 음악회를 이끌어온 지가 20년째 모금한 돈은 전액 탈북자 지원단체에 보내 탈북자들의 구출과 정착을 돕는 일에 쓰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미국 땅에 정착한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자유를 찾아서
아코디오는 우리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그래서
또 이어지는 미국 대학 탐방 이야기.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천 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채워질 이 이야기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감옥 수감 중 사망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대변인이 나발리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그 시신의 행방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키라 야르미시 나발리 대변인은 17일 나발리의 사망 통지가 나발리 어머니에게 전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나발리 어머니에게 전달한 사망 통지에 따르면 나발리가 사망한 시각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2시 17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르미시 대변인은 사회관계망 X에 올린 글에서 교도소 직원 중 한 명으로부터 나발리의 시신이 교도소 가까운 마을인 살레하르트에 있는 영안실로 옮겨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야르미시 대변인은 이어 이 영안실은 문을 닫았다라면서 나발리의 변호인이 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나발리의 시신이 이곳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르미시 대변인은 우리는 알렉세이 나발리의 시신을 즉각 가족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감옥 수감 중에 사망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씨는 17일 나발리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묻는 AFP에 이는 러시아 내정의 문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교정당국은 지난 16일 나발리가 수감 중이던 야말로 네네츠 지역 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일의 배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나발리의 죽음은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정권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 등 서방이 나발리의 죽음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고 완전히 극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엘리제궁을 찾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안보 협정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에 체결된 안보 협정은 향후 10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이번 협정에 따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에 더해 올해 최대 30억 유로를 지원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지난해에는 21억 유로 그리고 2022년에는 17억 유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엘리제궁은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국가방어 능력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상호 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현대 국방 분야 개발과 향후 우크라이나의 나토에 가입하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 앞서 독일도 우크라이나와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프랑스 방문에 앞서 독일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11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안보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독일의 군사 지원에는 122mm 구경포탄 12만 발과 곡사포 36문, 방공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16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 공격을 철저하게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들 앞에선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이번 전쟁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다음 하마스의 중심지인 라파를 공격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우리는 하마스의 주요 거점인 라파에서 향후 작전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다면서 다만 언제 작전을 실시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간인 대피 계획 없이는 이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파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140만 명이 이상이 몰려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의 라파에 대한 군사계획을 저지할 긴급조치를 내려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한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가 16일 이를 거절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방지를 명령했다면서 이 명령은 가자지구에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이 자산 부풀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에 3억 달러대의 벌금을 낼 것을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호텔과 골프장, 기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앤고런 판사는 16일 열린 재판에서 이 같은 혐의가 인용된다면서 총 3억 5천 5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앤고런 판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3년 동안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VOA 새벽 방송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